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 예수님 이전 시대를 다 가리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몇 절만 앞으로 가시면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아주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모세. 누구나 다 모세를 꼽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당연히 모세입니다. 오늘날의 성경신학자들에게도 물어보더라도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모세입니다. 당연히 그 모세예요.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성경을 다섯 권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전부 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시편이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모세 오경이 다섯 권이기 때문에 시편도 다섯 권으로 아마 엮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후의 성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거예요. 모세의 손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열 가지 재앙, 홍해가 막 갈라져요. 그렇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하자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헤로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일찍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가지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요한은 신약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마지막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을 하면 성화봉성을 하죠. 그렇죠? 전국을 이렇게 다 돌죠. 그렇죠? 그런데 성화봉성 주자들이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넘기는데 우리 대부분 누가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마지막 성화봉성 주자는 우리가 다 압니다. 대부분 기억을 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화봉성에서 가장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주자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 누가 했죠? 김연아 선수가 했죠. 다 기억하잖아요. 그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누군가 했을 텐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마지막 주자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가 그 성화대에 불을 점화하면 이제 개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요. 순서적으로 마지막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대변합니다. 다 대변해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선지서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계속 외쳤어요. 똑같은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성취를 합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가 되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까 말라기에서 예언됐던 것이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그 예언대로 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구약 성경에서 어느 선지자도 세례 요한처럼 예언되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예언되었고 예언된 선지자가 나왔어요.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다 대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언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을 바로 가리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야.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생애 자체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해요. 네?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데 너무 똑같아요. 생애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가정,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못 낳는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 못 낳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단순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그 예언 차원에서 예표 차원에서 더 큰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없는 집안에서는 늘 무슨 기도를 해요? 아이 달라고 기도하겠죠. 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이 하나 생기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이가 없는 집안에서. 이게 너무 귀해요. 고대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줘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오나 저제야 오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빨리 와달라고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 불임 가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아기가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 누가 가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해주죠? 가브리엘 천사. 자,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누가 가서 말해줍니까? 가브리엘 천사. 똑같은 천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아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예수님이 했던 말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났죠.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왜 광야에서 자라났느냐 말할 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있는 뭐 쿰란 공동체라는 곳에서 아마 자라났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약대 털옷 그러니까 야, 민크코트 같은 거 생각하면서 야, 부자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 예. 제대로 된 옷이 아니라 그냥 약대가 뭐 죽어 있는 거 뭐 해서 입었겠죠. 그렇죠? 더운 지방이에요. 약대 털옷을 그렇죠? 예, 뭡니까 이게? 홈리스죠, 홈리스. 그렇죠? 예, 딱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게다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나이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죽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표해 있었지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거의 근접하게 예표하고 예언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근접해요. 가장 뚜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좀 찾아보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죽는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실제로 세례요한은 이른 나이에 목베임을 당하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세례요한이에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것도 칭찬인데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대요. 놀라운 칭찬이죠.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가 큰 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만 드러내는 삶, 세례요한처럼 그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나를 보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조셨어도 이제부터 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그냥 얼핏 보면은 세례요한은 천국에 못 갔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세례요한이 더 작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천국에 못 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대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전치사가 엔이 아니라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인유가 아니라 어몽유입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군중 사이에 그 가운데 서서서 군중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었죠? 만났으니까 세례도 줬죠? 그렇죠? 대화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도 천국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을 단지 그냥 세례요한처럼 만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역,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강림이 있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바라보고 왔는데 그거는 못 봤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해요. 더 큰 자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보고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과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난 사람들. 세례 요한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맹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는데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히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죽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습니다. 우린 가난한 자였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성화봉송 얘기를 했었었는데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이제 성화대에 불을 딱 지피면은 개회식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개회가 딱 되는 거죠. 이제부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면서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벌이는데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성화봉송 주자가 마지막에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경기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사람만큼의 감동은 없어요. 성화봉송 잘한다고 해서 금메달 줍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하라고 막 박수 쳐주거나 막 응원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실제로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줍니다. 설령 꼴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국가 대표 선수예요. 영광이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화봉송 주자가 아니라 경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주를 달려가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예요. 모세보다도 큰 자입니다. 엘리야보다도 큰 자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모세보다 큰 자입니다. 엘리야보다 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모세보다 큽니까? 그래도 그렇지. 엘리야보다 난 기적을 행한 적도 없는데.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만나면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보다 돈 많은 자 만나면 위축돼요. 당연합니다. 자기보다 능력 많은 자 만나면 위축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 만나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니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폐하게 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예수님만 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아무리 천하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약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천하고 멸시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있다고 한다면 모세보다도 큰 자요, 엘리야보다도 큰 자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신 예수님 믿으면 복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들처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영적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띄어졌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처럼 내가 바로 증인이고 내가 바로 메시지고 내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증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